이제 사사기 강해는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우리가 다루고 사사기 강해는 19번째로 중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새해를 맞는 중요한 시기와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 맥락과 여러분 각각의 새해를 맞는 심정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해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11장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한 40번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너무 험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준비하는 나도 힘들 텐데, 이런 내용을 매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참 쉽진 않겠다. 그러나 이 성경에 담아진 인간의 죄와 반복되는 악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맞닥뜨려야 될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 속에는 그 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아주 독특한 두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텐데, 우리 복습 겸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었었나요? 그렇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그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70명의 여러 아내와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될 마음으로,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 고향 외갓댁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리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저도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70명의 지도자들이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느 쪽으로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70명보다는 한 명이 일사불란하게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일 테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누가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고향 사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라고 이제 부축입니다. 사실 그런 계산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이익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럼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면 세가 있어야 돼요. 세력이 있어야 되죠? 세력을 움직이려면, 사람을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세겜의 섬기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 신전에게 드렸던 헌금을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세력을 모은 다음에 자기의 실질적인 형제들,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70명을 바위 위에다가 메어 칩니다. 그래서 피의 정권을 세워요. 그리고 피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저주처럼 그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 밑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혹독하고 가혹한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통치를 하다가 그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세상을 떠났겠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내용이 오늘 1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무심히 쓰여져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할 이스라엘의 사사는 아비멜렉의 라인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유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 그 이름 뜻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 되죠? 그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말이 원뜻을 찾아보면 재밌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벌레. 벌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돌라예요. 자, 근데 이 돌라가 어디 사람입니까?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쿰. 여러분,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 뜻이거든요.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사역형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능동태인데 이 능동태를 수식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성경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돌라가. 그러니까 돌라가 스스로 내가 한번 왕 돼볼게. 사사 한번 해볼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원래 사사기를 보면 모든 에훗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세워질 때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에훗을 세우시고 그 주체 그 주어가 누구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 맥락을 이어서 사사가 된 돌라는 이름 뜻이 벌레인데 이 사람 일어나서 근데 신적 기초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든지 하는 표현이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보세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아까 돌라가 등장할 때 그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사갈 지파인데 지금 살기는 어디가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쪽에 건너가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율과 율법의 원리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을 때 거기가 돌짝밭이든 고지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 그 땅 안에서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파의 땅은 팔지도 못하고 다른 지파의 것을 원칙적으로는 사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도 생각을 안 했어요. 틀림없이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레위기 25장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너희가 혹여 어려워서 힘들어서 땅을 팔고 또 남의 것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 제자리로 돌릴 것.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돌라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것도 에브라임의 3일이라는 곳에서, 이 발음이 우리 3일이 아니고 4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희년의 원리도 깨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율과 율법의 원리와 질서가 무너진 때입니다. 근데 3일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입니다. 굉장히 험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지역은 그 중에서 가장 포도, 그 외 과실, 열매가 풍성한 땅이 3일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그런 지형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자기 지파를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냈던 삶의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인생을 살았던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로 군림했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요, 또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졌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세가 오면 이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소명자로서의 목사가 있을 것이고 직업인으로서의 목사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진짜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욕도 먹고 빌런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당연히 나타났던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소명 없는 직업인으로서의 목사, 그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목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이 흐트러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증상이, 그 열매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주의 종되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매는 제가 선교지 가서 딱 보고 아, 저 자매는 참 신실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일청입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가란다고 가야 되겠어요? 그건 더 위험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떠들어도 본인이 소명이 없으면 가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옆에 허름한 흑인 학생 하나가 앉아있어요. 근데 뭐 행색을 보니까 단정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슬리퍼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반바지 비슷한 거 걸쳐있고 그런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조금 이제 몇 달 공부하면서 알아봤더니 목사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너는 목사가 왜 학교를, 신학교를 다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신학교에서 신학 배우는 게 처음이래요, 이거. 신학을 한 적이 없대요. 더 이상하죠. 아, 그럼 니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침례교단의 독특한 방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침례교는 요즘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 친구는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가 다 봐왔고 성장하는 과정을 봤고 인격적인 면이나 성품이나 또 티칭의 능력이나 딕션이나 이런 게 너무 훌륭한 친구니까 아, 우리가 볼 때 저런 친구가 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딱 확인이 되면 먼저 그 위원회에서 불러요. 소명을 하는 거죠. 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내가 성품도 좋고 학문적인 소양도 있고 인격적이고 또 전달력도 좋고 복음에 대해서 뜨겁고 너 신학교 가서 목회 길을 걷지 않겠니? 그러면 본인이 동의를 하면 1년 정도를 더 두고 봅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고 세분화시켜서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요. 됐다 싶으면 그를 최종적으로 불러서 안수를 줍니다. 목사 안수를 줘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으로 교회가 지원을 해서 신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고도 안수를 먼저 받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본인의 소명과 또 공동체의 확인을 통한 소명, 그러니까 이걸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딱 잘 맞아져서 이 친구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당연히 목회도 잘했고 일찍 은퇴를 이미 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소명에는 부르심에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소명 확인에 시스템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자, 내가 막 뜨거워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토플 성적 준비하고 또 논문 철학 다 써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심층 면접을 합니다. 쭉 면접관들이 앉으셔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항목이 뭐냐면 네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가?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가? 예, 고등학교 수련회 따라갔다가 미사리 강가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다 그러면 검토할 방법이 없어요. 그 뭐 마음을 열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받았대는데 너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실례지. 내가 받았대는데 너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함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적 소명만 확인하고 신학교 입학을 시켜서 이제 1년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괴물이 들어온 거예요. 인격 파탄에다가 사회성 더럽고 그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기숙사에서 싸움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너 성격 나쁘다고 퇴학시켜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외적 소명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영협에 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덴버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제자들이 입학에 있어서 좀 격려 겸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족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미국 학생들이 잔디밭에다가 족구대를 설치해가지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학교로 가가지고 짐도 안 풀고 이제 족구를 했어요. 미국 학생들하고. 물론 한인 학생들도 섞여 있었고. 족구를 다 끝낸 다음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제가 대접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은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에 들어올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우리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친구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는 직업이 덴티스트래요.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이 치과 의사가 뭐하러 신학교 왔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는 뭐 꼭 목회할 건 아니고 1년 공부해 봐서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즉시 치과로 돌아갈 거래요. 병원으로. 근데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린 충격이죠. 왜냐하면 한 번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갔으면 죽어서 나와야지. 예? 중간에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 돌아가는 게. 우리 보통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돌수의 스타일. 예? 근데 저 말을 저렇게 쉽게 하나? 그런데 가만히 전 충격이었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그 친구의 말을 곱씹어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다녀보고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퇴로가 있는 거 이 친구한테는. 근데 우리는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전도사님 전사님 이렇게 불리우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 돌아가면 이거는 완전히 낙인이 찍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완전히 베드로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꾸역꾸역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아닌 길을 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사고 나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국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적인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다 필요하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모든 종합적인 측면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불러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라는 도대체 뭐 어쩌자고 지가 일어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누구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아비멜렉. 야 뭐 쟤도 하더라 야 뭐. 그 나도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에 가장 불행한 진정 서막을 여는 사건이에요. 별거 아닌 짧은 기록이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30명 넘게 신대원을 보냈어요. 실제. 그래서 학교의 총장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올해도 많이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이걸 견딜 수 없는 뭐가 하나님의 강렬한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돌라는 스스로부터 하나님의 원리와 계율의 율법의 질서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3일이라는 풍요한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를 좀 보십시다.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자, 여기 보세요. 야일이라는 이 사사도 일어나서 쿰 능동형을 썼어요. 근데 그 능동형의 주어가 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야일이. 야일이 주어예요. 이 두 번째 등장한 사사에게도 신적 근거와 신적 부르심이 없어요. 신적 기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도 한번 해볼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막 북받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에 붙들려서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인가? 그걸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폐인된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근데 야일이라는 사람도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야일이 쿰 일어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30명. 또 어린 나귀가 몇 대입니까? 30마리. 그 다음에 성이 몇 개입니까? 30개 성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롯 야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롯 야일을 일하고 풋노트가 있어요. 있죠?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야일의 동네. 자,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이 30명이 있어요. 그럼 딸도 있었을 테니까 더 많았겠죠, 자녀들은. 어쨌든 남자들만 헤아렸을 테니까 아들이 30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 아들에게 전부 한 대씩 벤즈를 뽑아준 거예요, 30대. 새 걸로. 그게 낙이 30마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30개 성을 설치해서 만들어줬어요.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여러분 성이 10개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길르앗 땅에 30개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후대까지 그 마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일타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 그 요 딱 짧은 한 컷의 그림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야일은 야 나도 한번 사사해볼게. 뭐 다 하더라. 뭐 쟤도 하고 이웃집 아무개도 하고 다 하더라. 나도 하지 뭐. 해서 길르앗 땅 그 좁은 데서 2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패밀리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이미 사사라는 이 거룩한 성스러운 직무는 학습이 된 겁니다. 세습으로 물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세습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영도 울진 선교를 갔다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 연계교회 다닐 동안 저는 이제 목회자들 따로 모아서 교제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저보다 다섯 살이 많은 형님인데,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저분이 은퇴할 때가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또 성품이 아주 좋은 형님입니다. 아, 형님 은퇴 안 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빙긋이 웃어요. 왜, 무슨 사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송 목사님 서울에서 배부른 소리만 하는구만. 왜요? 야, 이 사람아, 이 꼴짜기까지 누가 와야 내가 은퇴를 하지. 안 오는 거예요. 꼴짜기에 일단 생활이 안 되고, 젊은 목사가 와야 되는데 젊은 목사인데 다 아기들이 어리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신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이제 아들들을 호출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나도 나이가 늙고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설교 한편 준비하기가 힘들고, 내가 뭐 종이 뭐 찢어 오려가지고 만들어서 애들한테 생쇼를 해봐야 애들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미안하지만 네가 여기 좀 내려와라. 근데 그 아들이 훌륭해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목회를 이으려고. 그걸 누가 세습이라 그래요? 그걸 세습이라 그럴 수 있어요? 세습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대기업 회사 물려주듯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무 원칙도 없이 국간열쇠 남주기 아까우니까 그렇게 물려주는 세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어디, 그럼 대부분의 핑계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제일 안정이 된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다 새로 익혀서 하려면 교회가 혼란을 해줄 수도 있다.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해요.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자기가 땡겨서 해요? 그런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척척척 집안치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어렵게 공부한 그 비슷한 자녀들의 동기들, 그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낄까요? 야, 이 목회도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고생을 안 하는구나. 금수저를 물었든 흙수저를 물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일은 소위 그런 인물이에요. 돌나와 야일. 안 잊어버리겠죠? 이름도 특이하니까. 이제부터 9절로 넘어가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심하였더라? 곤고가 심하였더라. 곤고. 이 곤고라는 말은 차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양쪽에 끼워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지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구원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서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단지 섬기는 나라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지금 공격을 당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공고함을 겪고 있어요. 암몬신을 섬기고 모압신을 섬기고, 그런데 그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끼워넣어가지고 아주 맷돌 갈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였더라. 사이에 끼어서 너덜너덜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을 보세요. 여기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범죄함을 사실상 고백합니다. 역대에는 힘들면 살려달라고만 했지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속아요. 아, 이제 정신 차리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이들의 이 가면 쓴 기계적 회개를 간파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네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역대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을 반복했던 흔적과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그때도 구원해줬고 그때도 구원해줬고 이럴 때도 구원해줬는데 너희가 언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더냐? 이젠 안 속는다. 너희가 또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어질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너희들하고 절연하겠다. 이제 끊겠다. 그래서 13절이 그 말이에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 섬기는 신 있잖아. 나 버리고 가서 빌어. 그 구해줄지 뭐 모르잖아. 이렇게 된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아주 기가 막힌 표정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저분대로 막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철든 것 같죠? 표현은.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후렴구에 숨겨놨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일단 이 고통은 좀 어떻게 치워주십시오. 이거예요. 예? 이게 본 마음이에요.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지금 이 너덜너덜해진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어떻게든 좀 치워주십시오. 어쩜 우리의 속내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넘어진 자리에 떠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건드려서 정신 차리게 하면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이 고통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넘어져 먹던 것을 먹고 토한 그 죄의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고통만 좀 키워주십시오. 그러자 16절 오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공고 또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야말, 아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말이라는 말은 헛수고 다른 단어예요. 구절과 전혀 다른 표현을 번역은 똑같이 공고로 번역을 했는데 의미가 달라요. 이 16절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아말은 너희들의 그 헛된 회개, 헛된 고생, 헛된 수고를 내가 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결말이 돼 있어요.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너희들의 그 진저리 나는 헛수고를 보고 내가 나도 진저리가 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저리 끔찍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한번 동일하게 등장을 하냐 하면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볼까요? 제가 오늘 1, 2, 3부까지는 이 사사기 강의를 온전하게 못했어요. 뭐 앞에 순서들이 막 있어가지고 시간도 막 쫓기고. 근데 5부는 이후에 다른 시간이 없어요. 끝나봐야 나 지금 당회 들어가야 돼. 예? 당회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지금 당회해야 돼요. 들어가면 왜 제가 조금 길게 할 테니까.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들릴라가 가사 출신의 기생이죠. 삼손을 유혹했던 여자. 삼손은 이 여인에게 폴링 러브,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이제 들리라고 하는 얘기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기생 들릴라는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저 괴물 힘센 장수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알아내려고 삼손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삼손은 이 여인한테 완전히 매력에 빠진 겁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자니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입니다. 사사로서. 그러니까 놓자니 미치겠고 안 놓자니 죽겠고.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가르쳐줄 수도 없고 안 가르쳐줄 수도 없고 여인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쩌면 내 딜레마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를 삼손으로 들었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과 똑같아요. 이건 진짜 하는 짓으로 봐서는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백성인데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우리 집에서도 보면 정말 엄마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애들이 가끔 있어요. 예?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집에 돈 다 털어가지고 떠났어요. 차라리 눈앞에서 속을 새기면 안심이라도 될 텐데 돈까지 챙겨서 주랭랑을 쳐버렸으니까 엄마가 더 불안하다 못해 가슴이 새까맣게 타고 이제 하얗게 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매일매일 그 아들 언제 돌아오려나 밥숟갈 떠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풍문에 소식이 하나, 매우 슬픈 소식이 돌아왔어요. 당신 아들 내가 공사장에서 봤어.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어떻게 돼 있어? 몰골이 어때? 어제 주간기도 못 먹은 것처럼 뼈하고 이 살이 붙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나 처음에 몰라봤어. 거기서 노동하고 있나 봐. 그 힘든 일을 애가.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떡하죠? 하하하하하 그 새끼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정말 생각 같아서는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결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다음 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뭐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맨 끝에 후렴구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없었으면 이 석절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마지막에 생뚱맞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이젠. 너희들이 회개해도 또 넘어질 것도 알고 돌아올 실력도 없는 걸 알아요. 인간 내부에 외부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이 죄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 내 죄를 함께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단어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어요. 감사. 그리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대답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 공로만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의 결말이 그렇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앞에는 쭉 절망스러운 인간의 그 진면목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20, 30대의 짙푸른 청년의 날 예수 붙들고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오직 주만이 다시
주만이 나의 반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인류의 해답, 내 인생의 길, 예수만이 길임을 고백하여 또 한 주를 그분 바라보고 살아내기로 점원을 나서는 귀한 젊은이들, 우리 부모님들 앞길에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